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대로 애굽에서만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신 그 소명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내내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필요에 급급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부패하고 완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쫓아가는 악한 본성을 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늘 강조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어 강제로 자기에게로 끌고 오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얻을 땅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을 얻게 되고 잘 듣지 않으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소개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많은 곡식과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땅이고 다른 곳과 달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 내리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땅 위에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좋은 조건과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땅이 비도 내리지 않고 갑자기 그 땅에서 못된 것이 자라나 망하게 하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과 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늘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확인받고 그 확인받음 속에서 인정하고 결단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척박한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로 인하여 보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자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하지 않는 방식의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승기를 잡는 그런 이상하고 희한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취하신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사를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이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 40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땅에 풍요로움과 풍부함과 넉넉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신들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풍요와 부요함은 오히려 자신들을 망치는 저주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고 또 한 무리의 백성이 에발산 위에 올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번갈아가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저주의 내용을 서로 번갈아가며 말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행하실 저주를 자신들의 입으로 번갈아가며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진지함과 진중함과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선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복과 저주를 두었지만 저주의 자리에 가라 라고 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심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과 너희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라. 내 말 들으면 복을 받겠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절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 그것이 복이 되는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요청을 하시면서 저주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는 저주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복된 자리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 어떠한 진심,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 선수촌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땀 흘리고 훈련하는 이 선수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훈련하는 양이 일반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몸풀기부터가 대단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또 중간에 레슬링 기술을 배워야 하고 또 근육과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 벤치프레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그 모습 중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 사이를 대걸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선수들이 비 오듯 흘리는 땀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게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매트에서 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훈련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 선수가 오늘 방송 나간다고 감독님이 평소보다 훈련을 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감독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고 잔소리하고 아주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감독이 시합에 직접 나가지도 않는 것이고 또 감독이 금메달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데 왜 손수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면서 몰아붙이겠습니까? 또 나태에 있는 손수들을 따로 불러서 혼내고 열심히 하라는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 손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 선수를 위해서 돕고 있는 것이죠.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너무 잔소리하면 너희 마음 상하니까 난 상관하지 않을게. 너희끼리 알아서 훈련하고 시간 되면 불 끄고 가라.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아 감독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뭐라고 나무라고 다그치고 질책을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여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수들이 알게 되면 그 속에서도 더 열심히 훈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강조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가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진리를 쫓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붙들고 있는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 통로로서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번영에만 매여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삶, 또 내 삶의 모든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평생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모든 고백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어 복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 한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내 삶의 모든 결과와 경험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손길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반응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없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가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실패를 실패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부족하고 괴롭고 마음 아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서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서 한숨을 쉬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크게 일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여전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지만 그에게서 드러나는 고백은 기쁨이었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누리고 손에 많이 쥐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매 순간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도, 약한 자리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진실되이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세우신 복된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요,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피로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복됨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경험해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되어 올리는 것,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영광에 찬송되게 합니다. 이 자리로 함께 나아가 부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하나님은 가장 복된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온 생애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조차 감사하며 살며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